예, 지난주에 저희가 시작을 한 내용을 못 끝냈는데, 이제 그 천국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고, 이제는 이제 천국을 성취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그 견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같이, 변화하여서, 그 천국이 성취되는 거냐. 구원은 우리가 구원될 때 영화롭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완전히 이런 다른 몸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이, 변화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세상이 이제 이렇게 홀연히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면, 우리 그때 말한 것처럼, 그럼 지금은 천국이 어딨냐? 아직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하여서 천국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신 것이냐? 근데 우리 천국은 벌써 창조된 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둘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완전히 이단들은 뭐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홀연히 변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지옥은 없고 뭐 이런 이상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이렇게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가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여러 군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보죠. 이사야 51장.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34장 이사야서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물론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우리 많이 읽는 구절 그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졌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되죠.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1절. 여기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장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저 하늘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창조하신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염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근데 여기는 좀 지금 있는 세상이 홀연히 변하는 그런 듯한 구절이에요. 그죠?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죠. 예. 근데 좀 더 보면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로 다시 가서 이사야 13장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즉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게서 떠나게 하리니 지금 이 말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가셔서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은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즉 어느 때를 얘기해요? 그 시내산에 모여 있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이제는 약속하여 가르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라. 근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 번 더 모든 걸 진동하는데 이제 땅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시내산에서 땅만 진동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늘까지도 진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진동될 것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진동 안 될 것이 있다는 또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럼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동이 안 된다. 하면 또 이거는 또 저희가 말하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베드로 후서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이 불의 심판, 그죠? 불의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불도 불이지만 성령님이 불같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심판 오는데 이런 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정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다 망하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에 지금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8장 2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노아의 홍수가 온 땅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물 심판은 그런 엄청나게 큰 심판은 이제 안 하시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이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언니 땅이 있을 동안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땅이 이제 없어질 때가 온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겠죠. 네, 한 군데 더 보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현실이지 앞으로 뭐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변하여 이루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가르침에서 그거 부인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정말 지금 이 세상은 망하는구나. 이 세상은 없어질 거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모으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망하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사는 삶의 그 모습과 목적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망해요. 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하는 것에 모든 소망과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이 뭐이 세상 거를 모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데 이게 세상 삶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다 세상이에요. 그러나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가 뭐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느니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람 있는 삶이 뭐예요? 오직 보람 있는 삶은 예수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보람 있는 삶이지. 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가서 뭘 이루고 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다. 절대 아니죠. 세상에서 보람 있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 지옥에 가서 팔팔 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람 있는 삶이겠어요, 그게. 그러면은 무슨 세상에서 그런 걸 발명하고 뭐 의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게뭐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해요, 저는. 왜? 은혜라는 단어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서 구원하고 연관이 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좀 거북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이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즉 일반 은혜가 끝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문제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특별 은혜로, 즉 천국은, 그리고 교회는 지금 천국을 반영하는 거고 교인들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은 지금 특별 은혜로 지금 이끌어 가시지만 이 세상은 일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일반 저주와 같이 일반 은혜가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일반적인 거라 이거예요. 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만 뭔가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일반 은혜의 그 원리와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지금 뭐 불교 신자나 뭐 아니면 아예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뭐 동성연애자 같은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판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일반 은혜가 이제 끝나고 오직 천국만 이제 남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이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의 업적들, 인간들이 이룬 것들이 다 그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뭘 발명하고 뭘 발전시키고 뭘 이루고 한 것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높게 값 있는 것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업적 중에 어떠한 것도 천국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취급하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저희의 목적이 들어가고 초점이 들어가서 뭐 그런 것을 해야만 뭐 값어치가 있는 삶이고 또 못한 사람들은 다 한심한 삶이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한 사람도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항상 뭐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저 집사님은 천국 가면은 상이 많겠어.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세상 수준에서 볼 때,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해서 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고, 뭐, 어떠한 것을 받다도 다, 먼저 예수님 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다 망한다는 게. 그리고 천국 가면 내가 받는 상이나 여러분이 받는 상이나 뭐가 더 커요? 나는 목사니까 상이 더 커요?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천국을 나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나는 더 상이 크고 여러분은 상이 작아요? 그러나 상을 받는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이해하는 이 상 받는 원리를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뭘 이루시는가를 보면은 그 원리가 딱 맞죠. 예수님은 정말 하시죠. 그래서 그 하신 걸로 인하여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상은 예수님 때문이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를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는 그 원리를 또 알아야 배우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난 1등 하려고 뛴다. 아, 그러면은 천국 가면 1등서부터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14만 4천 등까지 있는 거예요? 1등서부터? 14만 4천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없니? 14만 4천만 천국 간다. 이 말은 절대 아니죠. 상징적인 넘버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가서도 1등은 그거고, 우리 14만 4천 등에 들어간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나도 1등 하려고 뛰고 여러분도 1등 하려고 뛰고 1등 하려고 뛰는 그 원리는 맞는데 그러나 그거를 천국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갖고 그런 세상에 같이 1등, 2등, 3등, 4등 해갖고 14만 4천 등까지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몰입해 시키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러나 계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천국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그 원리가 천국에서의 원리와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관계를 배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인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용을 하셔서 그 어느 일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이나 상받는 원리도 이게 세상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시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얘기하려고 한 것 안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이런 게 그런 식으로만 풀어지니까 세상식으로만 풀어져 갖고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안 받은 겁니까? 다 받았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의 그 컨셉들을 사용하시는, 그것도 세상의 컨셉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만 사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는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배워야죠. 그러나 그렇게 그거를 너무 그냥 천국하고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천국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천국이 가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세상에서 봤던 것이 거기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그 인간도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도 부활해야 되고, 육체도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천국에 맞는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근데 이걸 새 창조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정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표현해 주실 때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상 거 가지고, 아니 천국에 있는 거를 천국 걸로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릴레이스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한테 이 색깔 빨간색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태어나부터 장님인 사람이 꿈꿀 때는 칼라로 꾸는지 그러면 볼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전혀 뭐 칼라하고는 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한테 빨간색을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럼 천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상징이지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했을 때그 원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니죠. 천국 가면 이 금으로, 이 길이 금으로 이렇게 깔렸다. 이것도 금 같은 거지, 금이라는 게 아니죠. 금 같다 이거예요. 뭐냐. 우선, 이게 영화롭게 빛나는 것도 들어가고 또 값어치가 있는 거고 정말 귀한 거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거기 가면 금이다 진짜. 아니 금이 전 세계에 금으로 깔려 있으면 그 금이 뭐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이 귀하니까 값어치가 있지. 여러분 금이 먼지같이 많으면은 그 금이 여기서 귀하겠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신명기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를 트지. 아 이게 읽지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브루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 다시 돌아오는데 29장. 29장 5절. 여기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이 뭐야 이런 세상 것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상징이죠. 이것도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살 때 천국에서 뭐가 낡아지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낡아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그래서 낡아져서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 뭐 정확하게 어디 가서 그런 구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뭐가 낡아지겠어요? 항상 똑같이 영원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있는 거지. 우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죠. 모든 게 영원하다는 것은 이게 변하지 않고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옷을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영화롭게 변화된 그 몸 자체가 그걸 이제 옷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옷 입는다, 뭐 그 의를 입고 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정말 그 제사장들이 옷을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변하는 그런 낡아지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세상 것이 거기 가갖고 그렇게 되는 이런 예를 들면은 이제 세상 것도 오래. 근데 이거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현실을 지금 이렇게 뭐야 예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지나고 나서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영원히 남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사야 11장에 가면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장 6절에 가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게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즉 천국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천국에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구약의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고 해도 제가 뭐 그걸 뭐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도 또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 살던 동물이 죽어서 간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이제 뭐야 개 죽으면은 개도 천국 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의 동물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뭐 창조하시는 천국에 동물들을 창조해 놓으셨다 했을 때 뭐 제가 뭐 그걸 반대할 건 없고 이런 구절이 이제 그렇다 확실히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는 제가 찬성을 못하죠. 왜? 예표 수준의 상징적인 것이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뭐 맨날 말씀드리네. 성전도 정말 이렇게 져놓고 그런 전원 성전을 가지고 삼성전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듯이 구약의 용어들이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용어도 구약 용어예요, 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옛날 것을 가지고 미래를 말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나 이런 그 선지자 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뒤에 오는 선지자인데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때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그게 결국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의 용어들, 세상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천국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 뭐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뭐 이 뭐야 짐승들이 있는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구절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 그건 뭐 제가 뭐 가봤어야 알죠.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라 그런 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5장,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가면은 거기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여기도 그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 거를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는 그 20절에도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 이거는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글자 그대로 가져가서 그러면 청경에도 100세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있죠. 그러나 저렇게 오래 살고 죽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글자대로 이걸 천국에다가 적용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잡는 거죠. 거기는 이렇게 뭐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죽는데 이런 일들이 없다. 죽음이 없죠, 완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아예 뚜렷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죽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구절을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쓰는데 그러면은 다른 구절들도 글자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러티브이 뭐라 그래 해야 되네 한국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건 글자 그대로 믿어야죠. 뭐 노아의 홍수, 그것도 상징이다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역사적인 스토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거는 뭐 출애굽기 같은 거, 창세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선지자들의 글이나 즉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그 뭐야 이 이상을 보면서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글자 그대로 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르냐 성경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느 장르냐에 따라서 글자 그대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거냐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건 정해야죠. 그러나 너무 그냥 하나로 그냥 모든 성경을 다 글자 그대로 이해해라. 그러면 문제가 크죠. 근데 그런 소리가 참 좋게 들리잖아요. 아니,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지, 그럼 뭐로 이해해? 근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여기도 이제 그날이 나옵니다.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서에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달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싱싱코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지금 특히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이런 분들이 이런 구약을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갖고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약 용어, 구약의 그 배경, 구약의 용어들이나 배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의 현실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구절들을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보죠. 65장 18절 한 군데 보면은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근데 이 예루살렘을 글자 그대로 세상식으로만 이해하면은 그건 뭐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특히 이런 바이올라나 이런 데서는 이런 구약의 이런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뭐 다시 이 sacrifice도 하겠다고 그 글자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맞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는 성전도 다시 짓고, 세크파이스도 다시 하는, 제사도 다시 지내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구약의 배경, 그 용어, 이런 걸로 그 미래 천국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 원리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안 잡히면은 참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만약에 동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천국에 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음식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파지고 그 음식이 필요해서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 확실히 하잔 말이에요. 지금은 왜 동물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왜 음식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왜?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도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있다고 해도 지금 갖고 있는 목적으로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그죠? 음식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과. 거기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한, 즉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이 자연적인 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지금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가 전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집을 왜 짓고 살아요? 집을 안 지면 지금 뭐 비가 오고 춥고 뭐 덥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얼어 죽고 막 이런 거에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천국 같은 데서 지금 우리가 뭐 얼어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연,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자연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짐승은 없다, 이렇게는 못 말하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는 말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이런 것도 이제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결혼식을 통해서 그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를 또 계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참 의미를 일부분적으로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또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똑같이 갖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참매 현실을 배울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지만 똑같이 갖다 적용하면 또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의 부부 관계도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의 부부 관계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부부 관계는 없죠. 천국에서는. 말을 좀 조심해야지 또 잘못 이해하면 또.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애 낳는 일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 아들들만 있지 하나님 손자 손녀는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족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아들. 왜? 그 아들 뒤로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요소가 다 끝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귀하게들 또 이렇게 막 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게 다 귀하지도 않고 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또 얘기해야 되는 거는 13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라. 예. 여기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떡과 생선을 먹는 건가? 같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 부활하신 그 몸이, 즉,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건지, 우리가 근데 표현이 먹고 마시는 게, 천국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럼 정말 음식을 먹고, 뭐, 와인을 마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먹고 마신다는 게 교제를 상징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으면 그 먹은 게 썩어서 뒤로 나가는 건,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가 썩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렴풋이 이렇게 예수님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부활하신 후에서도, 부활하신 몸으로서도 이렇게 먹나. 아,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뭐안 가봤으니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가봤다는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갔다 왔다는 사람이 참, 전혀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 구절이 이제 그이 세상이 홀연히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부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뭐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 창조도, 그죠? 이 창조도 그 같이 고통하고 탄식하면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이, 그러면 제가 아직 참 이렇게 정확한 답을 못 줘서 좀 답답한데요.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지금 그 해방되기를 바란다 했을 때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피조물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세상도 구원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뭘 지금 얘기하는 건가? 21절과 23절에 지금 이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해방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결국 무엇이 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정말 큰이 세미테리, 엄청나게 큰 무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뭘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즉, 지구를 만들 때뭘 하려고 만든 겁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아니, 그 세상이, 그 지구가 무덤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다 죽어서 묻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즉, 그 인간의 그 무덤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싶어 하는, 탄식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기다리는 게 인간의 몸이 부활하는 거 기다리는 걸로 같이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이 지금 이렇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지금 저희보다 먼저 가 계신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거기 우리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지금 다 모여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 이런 엄청나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다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1절부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이 이렇다. 그러나 결국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인간과 영원히 살라고. 그 이유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입니다. 인간과 영원히 지내려고 천국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우리가 우리도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은 무슨 저의 뭐야 이런 도시나 성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모여 그게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장막을 덮는다 이 말은 구약에 말하면은 이 저희 뭐야 옷을 덮는 거죠. 근데 그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옷으로 표현하고 장막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구약에서 누구를 옷으로 덮는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덮어버리는 것은 자기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런 관계에서 왜 세상에서 최고로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주려고 지금 그걸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읽은 22장에서도 지금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이렇게 부부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또 왕을 섬기는 그런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런 관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예요. 같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읽고 끝을 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즉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근데 천국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천국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참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또 성전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이게 그림으로 그리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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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아니면 우리 이 생각에서 이렇게 쫙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취가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아마겟돈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좀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결국 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은 이제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